만원대 형제들은 내게 와서 네 형제님, 형제님 보기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왜 그것을 묻느냐고 묻자 그들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여 혼돈스럽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생활의 원칙으로 율법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율법을 해석한 것을 자신들 앞에 두기 때문에 혼돈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다만 외적인 율법입니까? 그렇다면 외적인 인도가 여러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의 내적인 인도는 흐려집니다. 많은 때 나는 형제의 손을 잡고 그의 가슴을 가리키며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하지 말고 당신의 귀로 무엇을 들었는지 관심하지 말고 여기 가슴에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많은 때 성경 지식이 뛰어난 신학자나 학문이 뛰어난 신학자가 내린 결론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고 성경 지식이 조금도 없는 시골 사람의 결론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여기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하며 양심의 평강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 지식이 없는 시골 사람의 결론이 성경 지식이 뛰어난 유명한 신학자의 결론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는가를 주의할 뿐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철저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이렇지 않다면 총명한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고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지식 위에 건축되거나 학식 위에 건축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위에 건축됩니다. 그러므로 총명한 사람이 속에 있는 말을 기꺼이 듣는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이 속에 있는 말을 기꺼이 듣는다면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는 어떤 지방에서 70여세의 나이 든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믿게 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경 지식이 전혀 없어서 율법을 말하라고 하면 한 계명도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속 존재는 압니다. 그녀의 속 존재가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속에서 나온 것이지 밖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며 율법을 따르면 선생님의 얼굴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율법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하며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외적인 방면과 지식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지혜의 문에서 기다리지 않고 지혜자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형제가 우리 집에 와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저 일을 해도 괜찮은지 묻습니다. 이러하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계시는 이 성경책에서 나온 것이지만 개인의 계시는 이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계시를 알려면 이 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개인적인 계시가 없이 다만 일반적인 계시만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구약 안에 있으며 기독교를 모릅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나 율법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아닌 당신 안에서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나에게 사람의 영과 혼은 나눠져 있지 않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으며 제가 성경을 읽어도 사람의 영과 혼이 나눠진 것을 찾을 수 없으니 영과 혼이 나눠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오늘의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에게 영과 혼의 나눠짐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는 성경은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옳고 그름입니다. 그분이 도덕의 표준이십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분이 좋아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분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것이고 그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속에서의 인도가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오늘날의 많은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율법을 더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 그중 하나를 모세를 위해 짓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날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성경책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책이 얼마나 쓸모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하는 기독교는 다만 성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어떤 일을 규정할 수 있으나 모든 일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많은 일들의 옳고 그름은 규정할 수 있으나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에게 탐욕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남경에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당신에게 오늘 밤 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깨끗하지 않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당신에게 오늘 밤 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만 당신이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을 뿐 아니라 선지자도 있습니다. 모세가 있을 뿐 아니라 엘리야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율법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은 것이며 선지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글로 쓰인 것이며 선지자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다른 점은 율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원칙을 말해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세칙을 말해줍니다. 율법은 원칙상의 옳고 그름이고 선지자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입니다. 선지자는 개별적으로 어떤 인도가 있으며 길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선지자는 이번에 당신이 걸린 병이 치료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병으로 죽을 것인지 죽지 않을 것인지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장래 어떻게 당신을 축복하시고 벌하실 것인지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추상적인 인도라면 선지자는 구체적인 인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추상적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입니다. 율법은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보여줄 뿐입니다. 선지자는 오늘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에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체적인 문제이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는지 알려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칙을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방면입니다. 개인적인 길의 방면이나 구체적인 방면이 선지자의 방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운남에 가기를 원하시는지, 안남에 가기를 원하시는지, 서장에 가기를 원하시는지, 서강에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가며 언제 갈 것인지 이 모든 것은 구체적인 문제이지 원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 있을 뿐 아니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길을 잘 가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가 전문적으로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는 구약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모세가 매우 중요하고 엘리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므로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에게만 지위를 준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도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의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신약입니까? 신약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 안에는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는 나를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입니다. 신약은 율법을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선지자도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내일 남경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소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 예수님의 일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때 바울이 왜 몇몇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 몇몇 사람이 바울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혹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울 자신 안에서 어떠한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갈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일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집에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볼 때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당신에게 원칙을 가르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각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죽은 율법이나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대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그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있고 모세와 엘리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기독교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첫째 지위에 놓았지만 율법과 선지자도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같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세계의 초막, 곧 그리스도와 율법과 선지자를 원할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와 율법과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의 문제는 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실 것인가 내지 않으실 것인가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하시는지 내지 말아야 하시는지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세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인도세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구약에서 사람을 사는 돈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사는 속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수차례 언급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의 문제는 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야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외인에게 받는 것이지 아들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신다면 그분은 외인이시지 아들이 아니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금은 내신다면 그분이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초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사람인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오늘 저녁 이곳을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입니다. 아마도 어떤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가정 안에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외국에서 옛날과 지금의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책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시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에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묘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테네 사람들과 같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혹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은 알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신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기묘한 하나님이 아닌 나타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후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자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으나 그분이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이러한 근거 위에 건축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세금을 내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선포를 봅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관심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좋은 분인가 나쁜 분인가라고 말하는 것을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호감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하시는 한 가지 일, 질문하시는 한 가지 일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기독교가 있든 없든 당신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말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근거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엘리야이거나 예레미야이거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16장에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건축됩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인정한 대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주 예수님은 계속하여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돌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오 라고 말할 리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오 라고 말할 리 없지만 나사렛 예수에게만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일생 중에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구주이신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놀랍습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가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신약은 무너집니다.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가 과연 하나님인가 사람인가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 와서 묻는 것을 보고 스스로 정하여 내신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을 일반 사람과 같게 본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그가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가 더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더 말한다면 기독교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일은 기독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여기에서는 기독교의 기초가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뒤엎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반세계를 내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문제는 세금을 내는가 내지 않는가가 아니라 내야 하는가 내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신다면 하나님의 아들 또한 우리와 같이 속죄가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왜 로마 천주교의 사람들처럼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도 우리처럼 구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잉태했을 때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도 구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는 구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구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겸비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가장 겸비한 분이셨지만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겸비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반세계를 내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주 예수님께도 구속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분의 지위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란 그분의 미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반세계를 내실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그들이 실족할까 염려하셨고 그들에게 걸림이 될까 염려하셨으므로 베드로가 고기를 낚아서 먼저 낚아 올린 고기의 입을 열어 돈 한 세겔을 얻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으로 내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거나 실족할까 염려해서 반세겔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여기지 않도록 반세겔을 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알았지만 다른 것은 몰랐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초가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달려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기초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족한 걸려 넘어진 기독교이며 흘러 떠내려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기초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주이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분이 구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사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목수처럼 자라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은 그분을 사생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어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분임을 보게 된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당신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 일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도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싫어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낚시하여 올라온 물고기의 입을 열어 돈 한 세겔을 꺼내 너와 나를 위해 세금을 내라 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볼까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좋은 원칙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것을 염려하여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길은 좁지 않고 너무나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을 보호할 이유가 있으나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많은 날이 지나서 오순절 후에 아마 반년 후에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그가 거기에 가기 전에 이방인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를 내리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 한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졌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생각 안에서는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의 막힌담을 헐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개와 같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원칙을 보았고 이상을 보았으며 입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만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중국인이나 외국인이 모두 같다고 말합니다. 원칙을 알고 이상을 보았으나 실행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고 여전히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에게 임하여 그들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방언을 사용하여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성령께서 유대인에게 내려오신 것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내려오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문제를 봅니다. 변화산에서는 기독교의 내용의 문제를 말하고 집에서는 기독교의 기초 문제를 말하며 가이사라에서는 기독교의 범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고 모세나 엘리야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전 세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일을 바꿔야 하고 저 일을 고쳐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같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먼저 유대교인이 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뛰어넘어서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은혜는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당신이 아래에 있으면 은혜는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아래에 있으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 좋게 고칠 필요도 없고 약간 바르게 바꿀 필요도 없고 먼저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우대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우대받은 죄인이고 이방인은 우대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대받은 죄인이든 우대받지 못한 죄인이든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차별이 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아침 이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느 정도 진보하고 개선한 후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고치거나 진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상태 그대로 족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국가적인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화 기독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어느 지방에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 나에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중화 기독교회를 조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은 골동품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그는 어떻게 골동품입니까? 제가 이제야 세운 것인데요 라고 했으며 나는 당신의 그것은 골동품일 뿐 아니라 박물관에 두어야 할 골동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은 있는데 기독교회가 없거나 기독교회는 있는데 중국이 없다면 중화 기독교회는 괴물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중국이 없거나 중국은 있는데 기독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중화 기독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면 근본적으로 기독교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근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이 어떤 혈통을 지녔고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지 모든 사람은 주 예수님의 생명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옵니다. 모든 사람은 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주 예수님의 생명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이방인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오거나 어떤 중국인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라면 그들을 서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그날에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흑인인 구레네 사람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선한 사람인 바나바와 학식이 많은 바울이 모두 구별이 없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합일이나 연합이 당신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까? 혹은 당신이 옳은가 내가 옳은지를 말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찍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됩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은 동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친구들이여, 오늘날의 문제는 중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이 있을 뿐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별, 자유인과 노예의 구별, 총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별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구별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총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모두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나는 어떤 지방에서 주님의 일을 한 후에 한 무리의 정치계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교회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냐고 묻자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평민이고 우리는 정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자 우리가 5-6천 위원을 모아 집회 장소를 지어서 목사님 한 명을 초청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러면 예배당의 간판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라고 묻자 아직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제가 이름을 지어드릴까요? 라고 묻자 그들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공무원 예배당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은 그 이름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간판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육체 안에서 다른 곳으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경에는 유대에 있는 교회는 있으나 유대인의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유대 땅에 있지만 유대인의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있으나 중국인의 교회는 없습니다. 영국인의 교회가 없으며 미국인의 교회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기독교의 영역은 손상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범위는 거듭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형제자매들이 여기에서 떡을 떼면서 다만 여러분 자신의 한 무리만을 본다면 여러분은 이 떡을 만질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든 교회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넓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 모두가 우리의 형제자매들인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계급의 사상, 종족의 사상, 빈부의 사상, 지위의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집회 가운데 이러한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결코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하는 것은 다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눠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은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을 당신이 가지고 들어온다면 교회는 당신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